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오직 주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춰서 악한 영의 자리에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여주시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를 옹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말씀에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주시사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은 본문에서 지난주에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영광체로 이제 변화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왜 세 제자들만 불러서 그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을까, 그리고 그 왜 이방 땅인 그 헐몬산,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휘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유대 땅이 아니라 유대에도 거기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바위 산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특별히 세 제자들을 데리고 멀리 있는 그, 지금의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레바논 그 국경이 꼭대기에 있는 그 헐몬산,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이방 땅인 산에 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조용하게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영광체로 변화된 모습, 그것을 소수의 택한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바로 휴고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광체로 변화될 것을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그 후편에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제 거기 연관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후반부에는 그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번 엘리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자들이 아,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고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끝납니다. 그 특별히 그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말씀은 그 말라기서 4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오셔서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한 400년 동안의 그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마지막 그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즉 그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비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그 예언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그 엘리야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그 이 엘리야가 과연 와서 그 엘리야가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언젠가 이제 그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대표로 해서 왔지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시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 앞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라기서 그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크고 두려운 날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그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앞에 30절에 보면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그때 임박해서 이제 다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그때 엘리야가 이제 세례 요한으로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세례 이 엘리야가 다시 오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그 보면은 그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회복한다는 얘기, 그 restoration 한다는 그런 뜻인데 다시 이렇게 되돌아온다는 얘기. 원래 그 헬라 말로는, 아포카디스테미라고 하는 두 단어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포 한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카디스테미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새롭게 세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실했던 이러한 것을 다시 세우는, 즉, 다시 말하면은 잃어버렸던 주권을 다시 세우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restor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탄에게 빼앗긴 그 주권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은 그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지었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깨달아지지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그럴 적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럴 적에 전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일까? 나는 정직하게 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일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그 순서가 내가 회개로 들어가는 그러한 첫 번째 순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조명을 해 주셔야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린 그 관계 그리고 broken 된 그 잘라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하고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지요.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11장 14절 15절에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만 알으라 하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 오는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여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의 영을 가진 즉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엘리야의 그 모습, 엘리야의 모습을 사람들이 전부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그 크리스천 히스토리 보면은 내가 엘리야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엘리야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크리스천 그 히스토리도 보면은 그 윌리엄 브랜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그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영의 눈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다음에 그 힐링 미니스트를 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그다음에 그를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를 따라갑니다. 새로 이제 마지막 때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미혹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라고 했을 적에 엘리야 그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이 다시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여기 그 본문에 보면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그 1장 17절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낳기 전에 그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받은 그 메시지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고 그 말라기서 4장 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영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엘리야가 다시 온다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올까? 엘리야의 영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을 받은 그러한 사람.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 제가 한 3년 전에 2007년에 제가 그 세례 요한의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제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영, 즉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영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그 파퓰러하지가 않아요.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롭게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에서부터도 그렇고 신약에서부터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소수의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영어로 렘넌트라고 그러죠. 렘넌트. 그 소수의 남은 자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보시고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거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게 하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재림하시기 그 전에 세례 요한 즉 엘리야의 영을 우리에게 영으로 다시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이것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엘리야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가서 그 자기 사촌 엘리자벳의 그 뱃속에 있는 이 태아를 보고서 깜짝 놀랐지요.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자기가 광야에서 살면서 바로 성삼위일체 트리니티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3장 그 16절에서 17절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성자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오신 것을 그 자리에서 그 위트니스가 됐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겸손한 신랑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더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높아져야 되리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를 표현을 하시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앞에 큰 칭찬 받습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여자가 여인 중에 난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태어나고 죽었는데 그 중에서 여인의 난 후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번 그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은 세례 요한은 남들이 함부로 갖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순교의 축복이었습니다. 순교의 축복.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엘리야의 영을 받고 메시아의 친구로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지지난 금요일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친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바로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 신랑의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마지막을 사는 이때 우리가 그 엘리야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그 외로운 소리를 가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대환란 전에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것이 소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이것이 다시 임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휴거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닥칠 엄청난 심판의 대환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영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남들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간에 정 마지막 때 그 엘리야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그 성도들의 이제 준비되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그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해서 외치는 바로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문제들을 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마태복음 그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니 지금 복음이 아직도 전 세계를 커버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언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 되고 그리고 그 엘리야의 영이 오고 세례 요한의 영이 온단 말이냐? 라고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려면은 앞으로 50년 더 있어야 되고 100년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교학자들이 또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도 그들의 얘기를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우리의 그 출산율과 사망률을 전 세계 그 비율을 보면은 그 사망률보다도 출산율이 훨씬 더 앞서가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에게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것을 이루려면 이거 캐치업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굉장히 난해한 그러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선교는 누가 하느냐? 우리 금요일날 우리 저 요한 선교사님 와서 들었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미션 데오. 그 스페인어로 미시온 데 디오스라 그렇게 읽죠. 그런데 이 선교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하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선교를 직접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바삐 움직이십니다. 바삐 움직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베니힌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크루세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 전파하는 그런 크루세이드를 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베니힌 목사하고 그다음에 라이널드 방키하고. 근데 그 방키 목사가 4월 달에 이제 리타이어를 해요. 자기 몸이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제자인데 그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을 후계자로 세워서 이제 아프리카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 복음 전파하는 거에 비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 특별히 이 모슬렘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 복음이 너무너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그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effective하게 효과적으로 여기에 공격을 할까라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바꾸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원칙을 잊어버리면은 그러면 자꾸 우리가 나타나게 돼요. 내가 선교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루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이것과 또 한 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내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우리가 중요한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 구절로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복음 사역들을 가지고 하는데 목적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면은 권능이 나타나요. 파워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힌두 지역이나 또 모슬렘 지역에 어떻게 증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요즘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지금 직접 들어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환상 중에 나타나고 그런 그 테스트모니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어떠한 이 계획과 또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그 선교비를 엄청나게 거기에 투자를 해 가면서 보내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도 더 밑에 중요한 그 파운데이션 중요한 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하면서 그 뒤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처치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 처치하고 교회와 그다음에 세상 이것은 여기에 비하면은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무력해져요. 세상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의 파워와 거기에 비해서 교회의 그 모습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 참 약하고 그다음에 무능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 impossible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우리가 퀘션을 던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는 그 초대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복음이 이제 그 소아시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꿈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가지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이 이제 그곳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보면은 수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불에 태움을 받고 그 다음에 사자의 그 먹이로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피를 흘린 것이 결국은 전도하는 그러한 역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전파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만 그래야만 그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23절 24절에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이 순교를 했습니다. 즉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만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체도 순교자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이 교회가 너무너무 안이하고 너무너무 그 무서움을 두려워하고 그 순교는 입으로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몸이나 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몸을 아끼는 그러한 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큰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로버트 박이라고 하는 그 청년인데 28살 먹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이 샌디에고에서 살던 그러한 청년인데 그분이 지금 북한에 붙잡혀 있죠.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로이터 기자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말씀 읽어드릴게요. 로이터 통신 기자가 왜 북한으로 밀입국 하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적에 그 로버트 박이 하는 얘기가 북한의 양민 학살은 전 세계의 톱이다. 북한은 매일 천여 명씩 굶겨 죽이고 있다. 이는 학살이고 북한은 그동안 엄청난 식량 원조를 받았으나 식량을 빼돌리고 인민들을 굶겨 죽였다. 이는 학살 행위고 북한은 그뿐만 아니라 나치 독일 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살인적인 수용소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북한의 대량 학살을 막아야 할 나라들이 이상하게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들은 남북 간 분단의 책임자들인데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 이건 큰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 기자가 북한에 밀입국을 하면은 엄청난 위험이 따를 텐데 이 북한에 밀입국을 한다면 북한 인권이 개선되리라고 그게 생각이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로버트 박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나는 북한에 가서 풀려나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를 구해주지 말라. 나를 석방하기 위해서 북한과 돈으로 청정하지 말라. 나는 북한이 강제 수용소를 철폐할 때까지 수용소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죽겠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나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북한에 입국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 죄 없이 죽음을 당하는 그 피 수용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김정일이 차라리 나를 죽이기를 원한다. 나를 죽이면은 북한의 인권 탄압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니까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 이거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나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은 북한에 들어가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인류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북한 주민이 억울하게 죽어간 것을 바라보시기 않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이것을 막으러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로이터 통신 기자가 북한에 들어가면 즉시 구속될 텐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구명운동을 펼 것 같은가 라고 했더니 그 로버트 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북한에 들어간다. 나는 어린아이들과 성인 남녀들을 마구잡이 학살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간다. 북한이 대량 학살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학살을 몸으로 막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간다. 애처롭게도 북한 주민은 쇠뇌를 당하여 북한 정권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치 못하고 있다. 나는 북한 인권단체와 다르다. 나는 내 몸으로 북한 주민을 구출하려고 들어간다. 하나님은 전 세계가 합심하여 북한의 대량 학살을 저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고 남북 통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의 대량 학살을 규탄하는 거국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만이라도 이를 항의하려고 북한에 들어간다. 작년에 한국에서 수십만 명이 아무 이상이 없는 미국 쇠고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면서도 매일 수천 명씩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는 김정일을 규탄하는 시위는 하지를 않았다. 한국은 북한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인권 다툼을 하고 논쟁만 벌이고 있고 국민들이 정치 노름만 이용당하고 있다. 이래가지고서는 북한의 만행을 중단시킬 수가 없다. 내가 북한에서 죽으면 한국의 교회와 인권단체가 반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이터 통신 기자가 북한에 들어가면 구속될 게 뻔한데 김정일은 얼마 전 북한에서 납치된 두 미국 여자 기자를 여기자를 이용해 먹었고 당신도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로버트 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내가 잘 아는 탈북 여성으로부터 북한에 밀입국하면은 북한을 해방시키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북한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미국 여기자 두 명은 거액의 몸값을 치르고 금방 풀려난 것을 북한 인권 내 금방 풀려난 후에 북한의 인권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을 이런 식으로 다르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여기자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자 두 명은 납치당하여 억류되었지만은 나는 내 발로 걸어 들어가서 억류되려고 한다.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고한다. 절대로 나를 돈으로 바꾸지 말고 북한 수용소의 철폐를 외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참 그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참 소리를 높이는지 참 궁금합니다. 미국의 그 포브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매거진에 거기 그 논설위원회에 있는 여자분이 있어요. 클라우디아 로제트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논설을 써기를 그 순교자의 삶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월 14일 날 썼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목적으로 큰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1월 18일 날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쓴 내용이 지난 성탄절 우리는 두 젊은이의 얘기를 들었다. 두 사람 다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었으나 두 사람은 그 방법과 비전에서 너무나 달라서 이 두 젊은이의 얘기는 우리 시대의 투정을 정리하는 큰 교훈이 될 수가 있겠다. 첫 번째 젊은이는 우리가 온 세상이 다 알게 된 그 속 내복의 자폭특공대원으로 우마르 파르크 압둘 무탈라브라고 하는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그러한 모슬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아주 레디컬 모슬렘 신자고 그는 이슬람 극렬파에 빠지면서 280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제 유럽에서 디트로이트로 올라오는 그 아메리칸 항공사를 폭파시켜서 그래서 자기를 죽음으로 희생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오바마 정권은 그에게 미 헌법이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주어서 이 젊은이가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두 번째 순교자는 완전히 다른 경우로서 28세 된 기독교 선교사 로버트 박이다. 한국계 미국 시민인 로버트 박은 성탄절 딴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를 위하여 자신을 평화적으로 희생하였다. 그는 중국 동북부로 들어가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걸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현지 목격자 증인들은 외신 기자들에게 로버트는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한국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나는 미국 시민입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는 북한의 폭군 김정일에게 나라를 개방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는 메시지를 몸에 짓고 들어갔다. 그는 북한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내 몸값을 지불하여 나를 구하려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북한 주민이 해방되는 것,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들이 해체될 때까지 북한에서 나오지 않겠다. 내가 그곳에서 북한 주민들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난 그곳에서 기꺼이 죽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다. 미국 시민인 로버트 박은 2,300만 북한 주민의 자유와 생존권을 외치면서 그 암흑세계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미국의 영혼 자체를 열정으로 부르짖는 의거이다. 그러나 운명적인 성탄절 이후에 우리는 로버트 박이 자기 희생적인 의거보다도 자폭기도 테러리스트인 그 우마르 파르크 압둘 무바라크 무탈라크에 대한 소식이 더 많이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압둘 무탈라브가 디트로이트에 도착한 후 그에게는 의사와 변호사들과 미국 법정이란 공연 무대가 급히 완비가 되고 그리고 압둘 무탈라브에게는 벌써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할 기회가 진 것이다. 그와 반대로 로버트는 정의나 법 같은 것이 없고 죄수들과 고문과 기아로 다루는 그 악명 높은 북한 체제의 암흑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지금 미국 당국은 로버트에 대하여 질의를 했으나 그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발표를 했다. 자신이 믿는 대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이 두 젊은이 중 미국은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죽음을 찬양하는 이슬람 광신도를 테러로 폭정을 유지하는 세력들에게만 끝없는 관심으로 일관할 것인가? 아니면 전술적인 면에서 이 사건을 토론할 수가 있다. 필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로버트 박처럼 김정일의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종용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로버트는 기획적 자기 희생으로 온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북한에 들어간 것이다. 이 메시지는 미국민 모두가 칭송하고 기억해야 할 그러한 메시지다. 악에게 굴종하는 자유인이 아니다. 악을 악이라고 부르고 악에 맞서는 것, 악의 세력을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 그 여자인 그 클라우디아 로제트라고 한 분이 그 포브스 매거진에다가 투고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의 그 기독교 교회는 조용했습니다. 같은 크리스천 형제가 죽음을 택해서 북한으로 사탄의 나라인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나 고요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인 그 다른 사람이 그 인터넷에 이런 그 투고를 올렸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순교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 숭고합니다. 목숨을 잃지 않고도 그의 멸망이 이루어지기를 보호의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김정일은 핵무기는 일시대에 쓸 수가 없고 통상무기로 도저히 적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서 사단의 소위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내서 조직화된 고정관첩과 친북 세력을 기폭세로 쓰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 남한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배불리 먹고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국민 중에서 혜택을 덜 받는 선량한 주민을 선동해서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추종자들은 합법을 가장해서 사회 요소에서 활개를 치고 법질서를 지켜야 할 판검사 일부가 조국의 미래인 청소년 교육을 맡은 전교조 등의 활성화로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월남의 패망 과정과 흡사합니다. 이제 건전한 그러한 사일런트 메조리티가 돼야 할 일은 사태를 묵묵히 방관할 것이 아니라 월남같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거리로 나가서 보수 진영의 활동에 참여 않더라도 자기 의견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 활동 중에 적극 펴는 그런 한편 이용할 수 있는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나는 인터넷에 이런 매체를 옮깁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결안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러한 참 무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로버트 박은 무모한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신문에 그 투고도 하고 그렇게 논설도 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과연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되었을까?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는 알지를 못합니다. 1950년도 초에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 출신의 20대 중반에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무참하게 학살을 당한 순교했던 그런 것을 미국에서는 그때 그 라이프지에 아주 크게 대서특패를 해서 젊은 그 청년들이 그 wasted their life 그 삶을 그 버렸다 wasted했다라고 그렇게 그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십 년 후에 그들을 찔렀던 그 창으로 찔렀던 그 아우카 인디안 그 사람이 바로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미국을 방문하고 그의 그 손자를 만나서 텔레비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고귀한 그 희생이 있었고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에콰도르의 그 잉카 정글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식인종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교회가 생긴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몸을 사리고 그리고 우리 목숨을 아끼고 피를 우리는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그 값을 치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캐치업할 수가 없어요. birth rate하고 death rate하고 캐치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진리문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때 그 예레미야의 영을 받은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지막 때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숨겨진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말씀으로 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오스트랄리아에서 왔던 그 선교사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네빌 존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인데 이분이 80년대 초 80년대 중반까지 오스트랄리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부르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 얘기를 듣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깊이 기도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겠습니다 했더니 너 목회를 관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 이거 지금 여기 가장 큰 교회인데 여기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나를 내 말을 듣겠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그 인기를 얻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분이 자기 그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제가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 산에 가서 산 높은 데 가서 캐빈을 짓고 거기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순종을 해서 교회에다가 사직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대접을 했습니까? 뭐 얘기를 해보십시오. 근데 이분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도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빈을 짓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한 달 후에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쭉 비전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그 환담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한참 환담을 하다가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저기 어두운 데로 가겠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아이들이 그때 뭐 10대, maybe 18, 17, 그리고 20대 초반, 그러한 그 젊은이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서로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주 그 기뻐하는 표정을 하면서 그 중에 제일 어린 나이가 젊은 그 여자아이를 보고서 한 17살, 18살 되는 그 여자를 보고서 네가 가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그 젊은 그 소녀가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성경책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이 그 네빌 존슨 목사가 자기가 그 비전을 쭉 보는데 그 어둠 속을 가는 그 모습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갔더니 어둠 속에 저쪽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여기 오면은 죽인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 한 발짝 더 오면은 내가 너를 쏴 죽이겠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뭐라고 이 저 소녀가 뭐라냐면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외치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들면서 Jesus loves you. 그런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정말 한 발짝 더 오면 내가 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I'll shoot you. 그랬더니 그런 얘기 듣지 않고 Jesus still loves you. 그래서 발을 내디딜 때 저쪽에서 총소리가 빵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관총같이 바바바바방 하고서 총소리가 막 나오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 네빌 존슨 목사가 보는 그 환상, 그 비전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알이 저쪽에서부터 어두움 속에서부터 이 여자아이에게 천천히 옵니다. 영화에서 그 슬로우 모션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총알이 이 와서 여자아이의 가슴에 딱 맞기 전에 여자아이의 영혼이 떠나요. 예. 네. 떠나면서 이제 그 총알이 그 아이의 몸에 팍 박힙니다. 박히자마자 몸에서 콕 튀면서 피가 나오죠. 근데 그 피가 땅에 떨어지기,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어두운 데가 확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곳이 바로 모슬렘 지역이었는데 그 모슬렘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의 비늘이 쫙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들이 자기네들이 그 알았던 그 알라가 바로 이게 false God이었고 바로 이것이 이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나오는 그것을 쭉 보여줬어요. 그 여자아이는 거기서 쓰러지면서 죽었어요. 그러나 영혼은 먼저 아프지 않게 먼저 떠나서 그래서 하늘로 갔습니다. 네. 그 땅에 피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찰나에 그 사람들의 그 어둠 속에 밝아지면서 눈의 비늘이 쫙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내가 해야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키워서 아주 라디칼한 크리스천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 마약하고 알코올하고 그다음에 그 abandon 이 그 버림받은 그런 젊은 애들을 모아서 그래서 내가 변화시킬 테니까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애들을 키워라. 이네들을 그래서 이제는 그 순교 대원으로 키워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똑같은 비전을 세 번을 겹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껌껌한 어둠 세력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자기네들이 알라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신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고 참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처음으로 깨닫고 쫙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영을 부어서 세례 요한의 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사람 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장 그 1장 27절 28절 그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그 네빌 존슨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이거 환상을 봤는데 이걸 말씀으로 어떻게 이것을 내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걸 말씀을 내가 이걸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스가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스가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제하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우리가 읽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참 제한된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날 우리는 봤죠. 뉴욕에 있는 월트레이드 센터가 그 110층짜리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과 그리고 거기에 노력이 들어가서 지어진 그 빌딩이 한 시간 안에 그대로 둘이 쫙 내려간 것을 우리는 테레비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한 시간 안에 그 두 거대한 그 빌딩이 내려진 것이에요. 제가 뉴욕에서 학교 다닐 적에 그 처음에 만들고 나서 그 빌딩을 짓고 나서 거기 가봤어요.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세 개를 갈아서 올라갑니다. 익스프레스 엘리베이터로 세 개를 갈아쳐서 이렇게 올라간 그 꼭대기. 이렇게 인간들이 아무리 이렇게 돈을 가지고 그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가지고 했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면은 한 시간 안에 두 개를 완전히 제로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루에 내가 모든 세상의 죄악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없애셨습니까? 엘리야의 영을 받고 세례 요한의 영을 받고 순종하는 영을 하나님 들었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페루에 갔을 적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페루에서 선교를 하고 떠나기 전에 그 공항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전이 쫙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바다에서부터 산까지 쫙 서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들어 쓰시는 젊은 그 그리스도의 용사들이구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의 영을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영을 그런 반설을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 나시린의 법을 받습니다. 나시린의 법. 민수기서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법.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아서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전해야 할 그 이 특권과 이 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심령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깨닫고 순종하느냐 아느냐 주님은 그거를 바라보고 계세요. 한 영혼이 천 명을 하나 상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작년에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서 일어나는 휴거가 이제 우리 코앞에 왔습니다. 그 휴거 이전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들은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환란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징조들을 이제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지 않아서 구름 위에 타고 나타나는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날이 정말 가까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저께가 그랬으니까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고쳐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얼마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어떻게 내가 설 모습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장 편하고 가장 풍성하고 그리고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 이 그 시력이 다 전부 다 하늘나라에서부터 땅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쉐이크업 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를 부르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것을 부르신다면은 그러한 그 나팔 소리가 오늘 저녁에 들린다면은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이것저것 많이 달고 다니지 마세요. 준비하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부를 때 내가 아무 주위에 달린 것이 없이 내가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곧 주님 앞에서 우리가 쓰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의 영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영을 이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그래서 남들이 듣건 안 듣건 외롭고 힘들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듣기를 좋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을 내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느냐.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선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무거운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이제 잠자는 교회를 깨울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내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끝까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로 그 로봇 박과 같은 그러한 담대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내주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 우리 아미성교계의 교인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CD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앞에 정말로 깨끗하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사용하시고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 저희들 흘려드리지 않도록 주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